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외무성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지난 14일 모스크바에서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 지역 담당 차관과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이와 함께 북러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0주년인 올해 정치 분야에서 고위급 접촉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상호 지지와 협력을 통한 양국 관계 지속적이며 공고한 발전 등에도 뜻을 모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과 러시아 외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2020년 교류 계획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명의 사망자를 낸 뉴질랜드 이슬람사원 총기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직전 뉴질랜드 총리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17일 기자들에게 테러 사건 용의자가 범행을 감행하기 10여 분 전 자신에게 이메일을 통해 선언문으로 보이는 문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정치인과 언론사 등 다른 70여 명에게도 같은 문서가 포함된 이메일이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 브렌튼 테런트 이름으로 된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문서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4쪽 분량으로 된 해당 문서에는 공격을 계획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내용과 함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격에 대한 경고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이메일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범행 이후 전달받았다며 이메일이 용의자가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남선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15일 이슬람 사원 두 곳에서 총격 테러 사건이 발생해 지금까지 50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7일 일본 방위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자위대 제군이 강한 자부심을 품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은 국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넣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로마 교황청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17일 피에르트 파롤린 교황청 공무원장이 이번 주 시진핑 주석의 이탈리아 방문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시진핑 주석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 프란치스코 교황 측에 공식적인 면담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태국에서 17일 부재자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총선이 열리는 오는 24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이날 조기 투표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는 모두 5,100만여 명이며 부재자 투표를 신고한 유권자는 260만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태국 당국은 16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매수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일 전날인 23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주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최근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디오 뉴스 포커스와 주간 스포츠 세상 잉글리시 위드 유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계속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활동을 계속하며 선박 간 환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예, 최선희 부상은 지난 그 1일이었죠.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일부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 북한 측의 그 하노이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정확히 보름 뒤죠. 그제죠. 그 입장을 또다시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평양에서 타스통신 그리고 AP통신 이렇게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언론 해외 언론사들 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그 미국이 결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협상의 중단 그리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의 재개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단시일 내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비할 수 있는데요.
예.
먼저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폼페오 장관, 국무장관하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그 적대감과 불신의 분위기를 정상회담에서 조성을 했고 그 때문에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응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서 전체적인 말하자면 핵무기와 핵물질의 포기 그리고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하노이에서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서는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타협할 의도가 없고 또 그런 식의 협상은 할 계획이나 생각이 결코 없다. 이렇게
예.
아주 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기이한 협상 태도에 당혹감을 표명했고 그러면서 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다시 이런 기차 여행을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강하게 미국 측의 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비난하면서 다시 그 공을 미국으로 넘긴 셈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 기자가요. 이 보름 만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연 그 배경, 그 시기 이런 것이 좀 중요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기대를 많이 모았던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말씀하신 대로 한 보름가량 그 침묵을 지켜온 북한이 그 최선희 부상의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비핵화 협상 중단을 내세워서 미국을 지금 압박하고 나선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선희 부상이 그동안 조용했다가 갑자기 이제 평양에서 그 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역시 이것은 그 지난달 28일 그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당시 북한은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유엔 안보리 제재 11개 중 5개를 해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한에 대해서 그 비밀 핵시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핵 영변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미사일, 핵무기, 또 생화학무기까지 전부 다 폐기하는 전면적인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양측 간의 입장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결렬되고 아무런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은 그 북한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종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그 정상회담이 실패한 외교적 참사가 발생한 거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결렬된 책임이 미국에 있다.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의 책임은 미국이 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 자체적으로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한 이런 조치를 취해왔는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이 같은 핵실험, 미사일 동결을 재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종의 약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입장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성명을 통해 밝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도 하고 동시에 좋은 얘기를 할 때 나와라. 이렇게 그 신호도 보내곤 이런 강원 전술을 지금 다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최 부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예, 북한으로서는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에 어떤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보다는 미국 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좀 더 지켜본 후에 어떻게 다음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최선희 부상이 얘기한 대로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최 기자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 또는 분석으로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판을 깨서 미북 비핵화 협상을 그르쳤다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또 이로 인해서 그 미국에 말하자면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군으로부터도 말하자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비유하면 일종의 그 칼을 빼진 않지만 칼 지갑에 살구머니 이제 손을 올려놓는 내가 여차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 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그 자체적으로 취한 겁니다. 핵 동결과 미사일 이런 것은 무슨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 미북 간의 그 합의면은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간의 신뢰관계,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 이럴 때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걸 취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그 안 좋고 회담이 결렬되고 또 미국은 계속 당초 얘기와 달리 전면적으로 비핵화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당초 약속을 깨고서 이것을 전면적인 비핵화를 하라고 그러니 나도 기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취했던 핵실험 동결, 미사일 발사 자제 이런 것도 재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선희 부상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언급한 것은 아까 그 폼페오나 또 다른 관료들을 얘기한 것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그 원사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이고 또 주목되는
예.
아,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놀랄 일은 아닙니다. 사실 예. 북한은 그동안에 아, 미국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아, 그 말하자면 입장을 상당히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여전한다라는 입장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 바로 그것이 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 타결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예.
아, 그런 맥락에서 최선희 부상은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이 내심 뭘 바라는지 분명히 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예.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도 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믿고 의지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다.
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협상 말하자면 주도하는 인물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폼페오 장관에 대해서 북한은 이번으로 벌써 세 번째 공식적으로만 세 번째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 7월 달에 폼페오 장관이 세 번째 평양 방문 직후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강도 같은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예.
사실상 폼페오 장관을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조선중앙통신의 담화에서도 폼페오 장관에 대한 거부감을 밝혔고요. 이번에
예.
최선희 부상이 또다시 그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강도 같은 요구라는 말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네네.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폼페오 장관이나 볼튼 보좌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밝힌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폼페오 장관을 협상 상대로서 받아들이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이번 그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이것이 그 최선희 부상 이번 기자회견을 그 북한의 그 압박 위주인 그 북한의 그 전형적인 그 협상 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결렬된 것은 대부분 이제 북한 책임이다 그 얘기죠.
예.
북한이 비밀 핵시설도 계속 가동하고 있고 전면적인 비핵화도 안 한다 그러고 또 제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거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거의 완전하게 제재를 다 풀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이 나름대로 사실은 그 협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협상 끝난 다음에도 북한에 대해서 그 공세를 핀 거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평양에 이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 부상을 앞세워서 이 같은 미국의 그 대북 압박 공세에 그 밀리지 않겠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렬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예.
미국 쪽에서도 그 강경한 얘기를 하고 있는 폼페오, 존 볼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당신네들이 우리를 압박하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종의 밀리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그 입장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는 그렇게 많은 수적으로는 많은 그 외신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통신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세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5일 국무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 최선희 부상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폼페오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We are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 negotiations. I saw the remark that she made. She left open the possibility that negotiations would continue for sure. It's the administration's
네,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폼페오 장관의 반응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최선희 부상의 발언, 기자회견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싶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이것은 기존 말하자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그보다는 오히려 그 추가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예.
폼페오 장관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몇 주 안에 끝난 직후였어요, 정상회담이.
예.
앞으로 몇 주 안에 실무 협상 대표를 평양에 파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 2차 정상회담을 실패로 끝난 회담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그보다는 비핵화 부분을 제외하면 여러 다른 부분,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라든지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 측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좀 더 말하자면 조율을 거쳐서 비핵화를 일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바로 전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북한의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하루 전에도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뉴욕에서 이례적으로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 이사국이죠.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도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의 문을 크게 열어놓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각국의 그 안보리 대표들이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 미국은 어쨌든 현 단계에서 그 협상의 판을 깨기보다는 오히려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서도 엿보이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의 말하자면 대북 메시지를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또 상당한 강경파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지만 최선희 부상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미국이 판을 깼다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정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예.
더 추가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자제된 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폼페오 장관은 이날 최선희 부상이 언급한 핵미사일 동결과 관련해서 동결 조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한 약속이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 폼페오 장관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Ending the moratorium, I can say only this. In Hanoi, on multiple occasions, he spoke directly to the president and made a commitment that he would not resume nuclear testing.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걸쳐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핵 미사일 동결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이니 이를 지키라 이런 것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사실은 그 북한 핵에 대한 그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한 것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다른 이슈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북한 그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한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최선희 부상이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동결을 풀 수도 있다는 이런 걸 받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폼페오 장관이 이것은 그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여러 번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고요. 앞서서 또 폼페이오 장관이 비슷한 얘기도 했습니다. 아, 다른 그 아, 지방 그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에게 비핵화 약속을 거의 한 6번가량 했다. 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미국은 지금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개인적인 면담 또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그 발언 하나에 대해서 큰 그 무게를 두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촉구하고 그런 비핵화 약속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최선희 부상은 인터뷰에서 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볼튼 보좌관 또 역시 이 발언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좀 밝혔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볼튼 보좌관은 최선희 부상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밝힌 입장은 부정확하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아, 그런데 그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말하자면 아,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직접 아, 그 비핵화의 약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다라고 했고
예, 예.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거듭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약간의 전제가 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교착 상태는 상응 조치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일각에서 이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계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마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마도 북한의 핵 협상이 결렬로 끝나고 그야말로 판이 깨진 상황에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이 계속되는 한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약속을 깼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역시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도 계속된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지금 협상이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큰 견해차를 보이는 것은 비핵화 조치의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상응 조치 여부 이것 아닙니까?
네.
바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했는데 어기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북 관계가 강대 강 구도로 치닫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양국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크게 보면은 뭐 두 가지 흐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그 미국 시간으로 보면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이 밤에 워싱턴 시간으로 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도 이제 그 아침에 일찍 그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선에서 끝났는데요.
예.
아마 뭐 저 백악관 국무부 이런 그 전문가들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그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했지만 북한과 그 협상과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입장이니까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으로 보내서 협상을 이제 북한이 하자고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뭐 이런 하나의 그 협상 쪽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원을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그 북한이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 미국은 전면적인 비핵화 안 하면은 대화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계속 입장을 하고 북한도 단계적 또는 영변에 국한된 이런 거 아니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이것이 상당한 그 교착 국면으로 굉장히 그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는 그 두 개의 그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거로 진전될지는 이제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이전의 상황인데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워싱턴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국제핵정책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비건 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and that is a position around which the U.S. government has complete unity. Our goal, our objective is the final fully verified.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고 이런 입장에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 이런 요지입니다. 이 비건 대표의 발언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한 언급인데요. 비건 대표의 발언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견해와 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건 특별대표가 사실 그 공개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이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의 대북 메시지를 존 볼튼 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볼튼 보좌관이 얘기하는 이런 대북 협상의 원칙은 그 대화를 중시하는 비건 특별대표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게 아니냐
네.
이런 관측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비건 특별대표가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공개 그 말하자면 발언에서
네.
미국 정부는 완전히 단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볼튼 보좌관의 발언과 맥락이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견해를 밝혔고요. 또 그 발언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전면적인 비핵화가 북한의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아니라 볼튼 보좌관이나 비건 특별대표가 한 표현은 토탈 솔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일괄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는 아주 전혀 다른 것이죠. 일괄 타결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되겠다는 바로 이번에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그런 북핵 해법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노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입장이 단계적 동시적이 아니라 일괄 해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앞서 한 말하고 또 최근에 한 말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듯 보이는 것. 이 비건 대표가 볼튼 보좌관의 견해에 이제 동조를 하는 그런 그 모양새인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역시 하노이 정상회담입니다. 그 볼튼 보좌관이나 뭐 비건 대표는 전부 다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관료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제 그 최종 결정하는 그 책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면적인 비핵화, 일괄 타결 방식에 의한 모든 비핵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앞서 이제 비건 대표가 지난 1월 말 스탠포드 대학에서 단계적, 그 동시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공식적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1월 말 공개 연설에서 조금 그거하고 다른 뉘앙스의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것을 이제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비건 대표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 선회했고 그 과정에 볼튼 보좌관의 이제 말에 동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볼튼 보좌관이 앞으로도 계속 이 그 상황을 주도를 하게 될까요?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보면 북한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좀 더 볼튼 보좌관 같은 강경파를 앞으로 내세워서 압박하는 그런 형상을 보여왔습니다.
예.
그리고 대화가 잘 진행될 때는 볼튼 보좌관을 협상에서 대북 협상의 전면에서 비켜서게 하는
예.
그런 사례를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그 결렬의 책임을 놓고 서로 말하자면 일종의 피난전을 하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는 볼튼 보좌관이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아, 일정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협상을 강조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 볼튼 보좌관보다는 폼페이오 장관이나 비건 특별대표가 다시 아, 제 목소리를 찾고 아, 전면에 나서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비건 대표가 뭐 아닌 게 아니라 외교는 살아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외교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기자가 질문을 하자 아,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다만 그 일정이 아, 정해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건 대표가 얘기한 외교가 살아있다 이것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느냐 계속 일종의 그 아, 대치 국면으로 가서 미국의 주장을 계속 압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 최선임 부상이 이제 입장을 밝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건 대표를 보내서 좀 대화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또 이제 비건 대표가 좀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주말 또는 다음 주 중에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단계적 비핵화라는 것은 아예 이제 사라지고 전면 비핵화 이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걸까요?
아, 그것도 사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 비건 특별대표가 이제 점진적인 비핵화 협상은 안 한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예.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그 하노이 회담에 말하자면 뒤끝으로서 당시에 제기됐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 타결식 해법이고요. 그러니까 그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는 하되 어느 시점에 가서 뭔가 약간의 입장 변화가 미국이나 북한 쪽으로부터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야 다시 협상이 재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반응 어떻습니까?
한국 정부는 상당히 그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얘기한 게 있는데요. 최선임 부상 그 발언만으로는 그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등 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에 나설까요? 또 나선다면 언제 나설까요?
예, 사실 한국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 측과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정부는 미북 간의 이런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양쪽을 중재해서 대화를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으로 상황은 좀 더 급박해졌다라고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한국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등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원포인트 말하자면 입장을 조절하는 실무 성격의
예.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를 토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정을 잡아보자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위급 수준에서 다시 회담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조만간 활발히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 또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인데요. 12일 이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위반이 상당히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뭐 벌써 그 11개나 그 북한에 대한 그 제재 결의를 채택을 했고요. 또 이것을 이제 감시 이행을 감시하는 것이 그 유엔 안보리 산하의 그 대북 제재 위원회인데요. 대북 제재 위원회가 이제 제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내는데요. 이 보고서가 이제 12일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의 그 제재 위반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예. 그 게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석탄 수출과 정제유, 휘발유, 디젤 이런 건데요. 아, 북한이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 선박 간 환적입니다. 예. 배가 나란히 이제 공해상에 서서 물건을 옮겨주는 게 환적인데요. 이게 이제 대북 제재 위반인데 북한이 아직도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석탄이 북한의 그 최대 그 외화벌이 그 수단입니다. 그런데 석탄이 그동안 이제 유엔 안보리가 계속 이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막았는데 북한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석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전반적인 제재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정확한 수준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 안보리가 이제 그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 이 환적 그 해상에서의 불법적인 환적 행위에 대해서 적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하자면 석탄이든 또는 정제유든
예.
그 말하자면 불법적인 수입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 환적을 통해서 북한이 얻는 그런 그 물량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평가입니다.
예.
다만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게 유엔 안보리 보고서의 말하자면 평가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위반 행위가 제재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각국들이 철저하게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또 제재를 이행해달라 이런 취지가 바로 그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밝혔다는 소식, 또 이에 대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반응,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안녕하세요. 세계 곳곳의 스포츠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세상 오종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프로 스포츠 리그에 수많은 팀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 팀에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저 팀 이름은 무슨 뜻이지? 궁금한 적이 있으셨다면 이 시간에 속시원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편입니다. 뉴욕 양키스 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명문팀으로 꼽힙니다.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양키스의 줄무늬 경기복을 한 번쯤 입어보는 꿈을 꾸곤 하는데요. 양키스의 역사가 곧 야구의 역사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과언이 아닌 게요.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프로스포츠 종목별 팀 가치에서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목을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따져도 양키스는 다른 스포츠 팀들을 압도하는데요. 스페인 프로축구팀 레알 마드리드 등과 함께 가치 순위 상위권 단골입니다. 이런 양키스의 힘 어디서 나올까요?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최종 결승전인 월드시리즈 우승 횟수가 27차례나 됩니다. 전체 30개 팀 중에 가장 많은데요. 2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쌓은 11차례 기록의 2배 이상이고요. 3위인 동부지역 맞수 보스턴 레드삭스가 세운 9차례 우승의 3배입니다. 역사적으로 양키스의 역량을 따라올 팀이 없다는 것을 기록이 입증하고 있는 건데요. 야구가 본격적으로 경기 형태를 갖춘 20세기 초 메이저리그 각종 기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은 대부분 양키스 소속이었습니다. 강타자 조 디마지오, 철마 루 게릭,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양키스에서 활약했는데요. 루스는 이전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일 때도 잘하는 선수였지만 1920년 양키스로 옮긴 뒤 홈런을 펑펑 쳐내며 팀의 승승장구를 이끌었습니다. 1921년부터 1939년까지 양키스는 11번 월드시리즈에 나가 8번 우승했습니다. 특히 얼 콤스, 토니 라제리, 베이브 루스, 루 게릭, 밥 뮤지엘로 이어진 양키스의 상위 타선은 살인타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했는데요. 루스와 함께 살인타선 중심에 섰던 루 게릭은 메이저리그 최초 영구결번의 주인공입니다. 무려 2130경기를 연속 출장한 위업을 달성했는데요. 이렇게 초창기부터 메이저리그를 주름잡은 이 팀의 이름은 왜 양키스일까요? 원래 이름은 오리올스였습니다. 1901년부터 이듬해까지 연고지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였기 때문에 주 상징새인 꾀꼬리를 본땄는데요. 뉴욕으로 옮긴 뒤 1903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일랜더스라고 불렀는데요. 홈 경기장인 힐탑파크가 뉴욕 시내 고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팀 이름을 정한 건데요. 하지만 1913년 새단장한 뉴욕 자이언츠 홈구장 폴로 그라운드를 같이 쓰기로 하면서 하일랜더스라는 이름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단 측과 시민들이 새로운 이름을 고민했는데요. 언론이 고민을 해결해줬습니다. 뉴욕 프레스를 비롯한 지역 매체들은 이전부터 기사를 쓸 때 양키스라는 별명으로 적었는데요. 구단 측이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양키스를 팀 명칭으로 채택했습니다. 원래 양키란 말은 미국 동부에서도 북쪽 뉴잉글랜드 지방 사람들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약간 얕잡아 보는 어감이 있어서요. 남북전쟁 때는 남부군에서 북부군 장병들을 모멸적으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최고 명문팀이자 팬들도 많은 만큼 다른 별명도 많은데요. 우선 옹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양키스를 영어 한 음절로 줄여서 부르기 쉽게 만든 건데요. 핀스트라이퍼스라는 명칭도 있습니다. 양키스의 상징과도 같은 경기복의 줄무늬를 핀스트라이프라고 하는데요. 이 줄무늬 옷을 입은 선수들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악의 제국이라는 약간 무섭게 느껴지는 별명도 있는데요. 양키스가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우승을 목적으로 유명 선수들을 속속 사들이는 공격적인 팀 운영 방식을 외부에서 악행으로 비난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양키스는 다른 팀 간판 선수들을 장기 계약으로 끌어모으는 일 때문에 연봉 총액 상위권을 줄곧 지키고 있습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스포츠 용어 사전입니다. 양키스의 전설적인 강타자 루 게릭이 메이저리그 최초 영구결번의 주인공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영구결번이란 특정 선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 팀에서 다른 사람이 못 달게 한 번호를 말합니다. 선수가 은퇴할 때 등번호도 함께 은퇴하는 건데요. 그래서 등번호 4번은 양키스에서 오직 루 게릭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게릭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수도 양키스의 줄무늬 경기복에 4번을 새기고 뛸 수 없는 건데요. 양키스는 전통이 깊은 만큼 영구결번 숫자도 많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를 포함해 20개가 넘는데요. 메이저리그 30개 팀 모두에서 동시결번된 번호도 있습니다. 42번인데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42번을 달고 뛰었던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밖에 팀마다 상징적인 선수들의 번호를 결번시킵니다. 경기장 내외부 잘 보이는 곳에 이 숫자들을 크게 걸어놓고 나름의 역사와 전통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농구와 아이스하키 같은 다른 프로스포츠 종목에도 영구결번이 있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NBA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에서 활약한 코비 브라이언트는 최초로 두 번호를 결번시켰습니다. 8번과 24번인데요. 프로 생활 초기 8번을 달고 세 차례 우승하고 이후 24번으로 바꿔 두 차례 더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구단 측이 두 번호의 가치를 모두 높이 평가한 겁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뉴욕 양키스라는 야구팀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봤고요. 영구 결번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음악 들으시겠습니다. 뉴욕 시티 보이, 뉴욕 도심에 사는 소년의 신나는 하루하루에 대한 노래인데요. 패샤 보이즈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n someone else's shoes. In someone else's shoes입니다. out what it means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I know. I am getting very frustrated too, and it's disturbing everyone's dinner 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them down.
I agree.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야, 짜증나네. 애가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우는데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 있지? 라고 하자 제이슨은 글쎄 말이야, 정말 신경 쓰이네. 사람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겠다.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네가 저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어 마이크가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him down. 나라면 애를 잠시 밖에 데리고 나가서 잘 달래주겠다. 라고 대답하네요. We'll keep today's phrase, in someone else's sho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I know. I am getting very frustrated, too. And it's disturbing everyone's dinner 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them down.
I agree.
Today's phrase is in, in someone else's. E-L-S-E, apostrophe S, else's shoes, in someone else's shoes. If you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it means that you put yourself in another person's situation, and you experience something from his or her point of view. This way, you will be able to feel what the other person is going through. In someone else's shoes는 남의 처지가 돼서 생각하다, 남의 견지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의 감정까지도 헤아릴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듯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 남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f I were in your shoes, I would apologize to Gloria and become friends again. 라고 하면 내가 너라면 글로리아한테 빨리 사과하고 다시 친하게 지낼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Oh, man. That toddler has been screaming and crying nonstop in this restaurant. How can that child's mother just ignore that?
I know. I am getting very frustrated, too. And it's disturbing everyone's dinner here.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in that mother's shoes?
If I were in her shoes, I would take the child outside and calm them down.
I agree.
Let's review. To be in someone else's shoes means to be in the other person's position and feel or experience what they are going through. In someone else's shoes. In someone else's shoes.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안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